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얘기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용서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18장 시작이 되면서 이 제자들 간에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다투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정말 철부지 아이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치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를 교회답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단 둘이 만나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안 되면 교회 전체에 알리고 그래도 정말 끝이 안 된다면 그건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외인, 세리나 무슨 뭐 창기처럼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냐. 이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논지와 핵심은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뤄서는 안 된다.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보다도 나간 한 마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용서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우리는 뭐 너무 쉽게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마음이 불편하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불편해지면은 그냥 얼굴을 외면하고 말고 교회 옮기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이걸 할 거 실천하면서 할 거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란 용서받은 일이고 그럼 구원받은 자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건 필수의 일이 되고 만다는 얘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이죠. 먼저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여튼 우리 뭐 베드로 선생님께서 참 때만 되면 이렇게 나서서 물어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 랍비들이 세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 다고 그래요. 네 번 이상은 용서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선심 쓰듯이 그러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걸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빗대어서 하여튼 일곱 번까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유대 랍비들이 듣다면 어리둥절할 얘기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이거 일곱 번씩 일흔 번이냐, 일흔 일곱 번이냐 하는 뭐 그런 또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을 뭐 하는 자는 뭐 7배가 될 것이고 라멕은 77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77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일흔 번씩 일곱 번이 맞아요.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횟수에 제한 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면 우리가 무한히 용서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긴 한 얘기예요. 아니 3세 번도 용서가 쉽지 않은데 무슨 이런 번씩 일곱 번이 어떻게 용서가 되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란 우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했다고 우리가 말은 하죠. 그러나 누가 우리가 뭐 다시 한번 휘저 올리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 다시 고스란히 그 옛 기억이나 느낌이 다 그게 기억이 되고 하는데 무슨 용서란 말이죠. 우리가 뭐 교양 있게 살고 신앙이라고 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것처럼 살지 누가 무슨 용서를 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용서가 되냐고요. 용서라는 것은 나한테서는 있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능력은 나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능력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용서를 왜 무한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용서란 계산에서는 이게 계산의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인간적으로 꼭 머리를 굴려서 잔머리를 굴려서 계산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를 한다면 네가 받은 게 얼만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다. 그게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십시다. 23절 예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자 첫째 단어가 천국원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용서는 천국 백성이 경험하는 일이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용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천국원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 산상순을 보면 이 팔복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천국 시민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시민의 복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곧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용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쭉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가면은 앞에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뒤에 가면은 내가 용서한 것까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받을 만한 일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 내지 주석과도 같은 단 두 절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하고 나서 14절 15절은 바로 그 용서에 관한 마치 주석이나 해석처럼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장 14절 1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얘기의 이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뒤가 다를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 저 말 하겠어요? 그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은 구원받은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크기라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받은 용서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용서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용서가 없다는 거 이건 뭐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용서가 작다면 이건 도대체 이건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천국 시민이라는 것 자기 정체성을 몰라도 까마득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없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속이 좁은 그리스도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냐.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마찬가지인데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이 채무를 지게 된 종을 너 갚아라.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그렇게 얻는 듯이 던지시는 거죠. 너 네 몸을 팔고 네 가족들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지. 그랬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근데 이 1만이라는 숫자가 당시 가장 큰 숫자예요. 달란트도 돈으로서 가장 큰 단위지만 1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큰 단어여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뭐 1만 압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라고 말할 때 1만 아비가 있다 할 때 그게 그냥 만 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수한 아버지 셀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이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낳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만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 우리로 치는 지금 오늘날의 만 단위가 아니라 가장 큰 단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한히 빚진 자란 말이에요. 무한하게 빚진 자. 굳이 1만 달란트라 하면 사람도 계산 많이 했죠. 이거 가지고 뭐 설교할 때 계산 안 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또 한 번 더 해봤죠. 이게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뭐 6천만 대나리언이 6천만 대나리언. 6천만 일을 일해서 얻는 품삭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이게 6조라는 돈이에요. 6조. 그죠? 근데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그 뭐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까지 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로마에다가 징수해간 그 세금이. 그러니 뭐 1년에 국가 징수액을 뭐 12년 걷어도 모자라는 그런 액수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게. 어쨌건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게 그런 하나님한테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찌 죽음으로도 갚지 못할 빚이 무슨 1만 달란트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나가서 말이죠. 이제 100달란트를 따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요 뒤에 후반부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1만 달러 탕감을 받았으면 그 탕감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할 터인데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100일치 아니에요. 그럼 요새 돈도 치도 또 한 돈 천만 원 돼요. 6조를 탕감받고 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안 준다고 옥에다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고소를 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누군가 임금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다 일러 바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늘 따지기만 하고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누가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임금한테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저자가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러 바친 사실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산다는 자책도 할 줄 모르고 회개도 없으면 그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아, 우리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어떻게 산다고 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살아봐야 어떻게 사는지 밖에 나가서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훤히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끼리 뭐 이래가지고 뭐 무슨 뭐 집사니 무슨 뭐 장로니 세어봐야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듣는지 들으면 어떤 때는 진짜 이게 왜 저런 직분을 주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대 집사를 세울 때도 밖에 나가서 칭찬이 듣는 사람. 밖에 나가서 칭찬 듣는 사람.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 안에서 정말 뭐 이 안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건 나가서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받아야 될 사람을 붙들고 그런 시비를 벌이고 기어이 그 사람을 그토록 사정하는데 본인이 사정한 것보다도 더 간절히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 하고 시작이 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갈 건가? 그게 돼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시편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정죄 당하지 않는 것. 예? 비난받지 않는 것. 역으로 용서받는 것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되다는 게. 우리가 무슨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값 없이? 네, 값 없이. 누군가 치른 대가로. 3절 4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용서 못 받으면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름 가뭄에 진액이 다 빠져서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로 얼마나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냐는 말이에요. 여름 가뭄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죠. 용서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온갖 정말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말이죠. 정말 이 세상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과연 지탱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용서라는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뭡니까? 용서 사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는 사건이 구원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들하고 그 문제를 안 따지겠다. 그래서 비록 좀 섭섭한 게 있고 손해보는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도 그것 다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아버지께서 나하고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저 사람하고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고 살아가는 게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운 게 요셉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형제들 간에 팔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서 말이죠. 그 형제들은 끝까지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용서를 하지도 못하지만 받지도 못해요. 아니 요셉은 진작 용서했는데 형들이 용서를 받아들입니까? 늘 불안하죠. 아버지 죽고 나니까 뭐 덜덜 떨죠. 그래서 요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도 뭐 또 엎드려가지고 또 용서를 비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대신하겠냐. 그러니 이거 뭐 하나님 제발 좀 믿어라.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뭐 이 정도 가야 우리가 용서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죠. 누가 용서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용서했다고 말해봐야 교만한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는 용서가 아직도 안 되지만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6조 원 탕감 받고 보니까 당신한테 천만 원 안 받아도 아무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결론은 35절이에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란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태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이 입으로 아무리 용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미움에 붙들려 있으면 정오심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두 번씩 리메이크 돼서 나왔던 영화인데 저 옛날에 70년대 봤던 기억인데 빠삐용 보면은 그 앙디 샤리에르라는 금고 트리범인데 어찌됐건 술집에서 살인사건을 했는데 검사가 욕심에 이제 차가지고 이 살인범으로 엮어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를 받게 돼요. 그 얼마나 이게 복수심에 불타겠어요. 그래서 그냥 타로 가다가 또 2년 독방에 걸리고 또 타로 가다가 또 5년간 독방에 갇히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건을 오직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분노로 증오심으로 그렇게 살아남죠. 그래서 끝내 악마의 섬이라고 프랑스령 기아나에 이제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거기다 죄수 싣고 나면 배 나오면 아무도 못 나오지만은 거기서도 또 조류 연구를 해가면서 또 탈옥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빠삐용 이거 실화입니다. 앙리 샤리에라는 실존 인물이고. 그래서 기어이 거기 이제 아홉 번째 탈옥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요. 같이 있던 드가라는 사람은 난 탈출 못한다. 여기 살고 그냥 끝내려한다.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사실 그는 복수를 위해서 37년 만에 이제 완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파리로 가서 8일 동안 살인을 준비해요. 그 검사를 죽이겠다고. 그러다 그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갇혀있던 것은 감옥이 아니라 내가 갇혀있던 감옥은 증오심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그 검사를 죽이기로 한 계획을 포기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게 그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뭐 영화는 타로 가는 거 뭐 그냥 예? 뗏목 타고 뭐 이거 저기 저 코곤한 열매 타고 나가는 바다 장면이 끝이지만은 그가 쓴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나요. 자전적 소설을 써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150만 부나 팔렸다니까 뭐 큰 돈 벌었죠. 어찌됐건 그는 몸에 문신을 빠삐용 나비를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지만은 본인의 고백은 나는 감옥으로부터는 풀려났지만은 증오심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다가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나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다. 막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애벌레로 산다는 것, 나비로 산다는 것, 그 차이는 오직 하나예요. 용서가 되냐 안 되냐예요. 안 되면 여러분 이거부터 매달려야 돼요. 용서가 안 되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하고 씨름을 해서 주님한테서 거기로부터 풀려나야,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뭐, 예?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무슨 교회가 지금 이제 용서 하나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릇이 큰 사람은 용서하고 삽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차라리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똑바로 하는 게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우리 각자가 해결 안 된 부분이 다 있죠. 주님한테 내어드리고 정말 용서의 사람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 다윗처럼 그렇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했나 싶으면 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괘씸하고 밉고 말할 수 없는 손해,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명예 추락, 재산의 손실, 그런 것들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무슨 100달이온을 데나리온을 매일 따지고 앉았니? 너 내가 탕감 받은 것 기억을 못한다면 내가 도로 너를 감옥에 가두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중심으로부터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주님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조금 손에 끼친 것, 조금 내 이름에 먹칠한 것 용서 못하고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 주님, 오늘 정말 중심으로부터 용서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그렇게 훨훨 날아오르는, 정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자유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연히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 때문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100데나리온, 아니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할지라도 따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전부를 드려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받은 자, 용서하고 산 자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용서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 감옥처럼 정말 분노와 증오심에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풀려나 훨훨 날아오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용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